EBS 라디오 고전 읽기. 허균의 홍길동전을 각색해서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BS 고전 읽기의 이희구입니다. 요즘에 인터넷 게시판에 어떤 말이 유행을 하고 있을까 해서 들어가 봤는데요. 뭐 요일마다의 체감도라는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원래 본 요일은 월화수목금토일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요일 체감도는 월화수목금토일.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으셨죠? 그만큼 주말이 너무 속절없이 짧게 지나간다. 이런 뉘앙스였던 것 같아요. 아주 센스 있는 표현 재미있었어요. 자, 고전 읽기 오늘도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자, 이 남자 소개해야 되겠죠? 북내레터 운철 씨.
네, 안녕하세요. 네. 백운철입니다.
예. 자, 어제도 꽃이 폈고 오늘도 역시 꽃이 폈네요. 김성진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김성진입니다. 네. 네.
성진 씨, 저의 솔직한 마음 표현해도 되죠?
네, 해주세요.
사실 성진 씨가 방송 진행도 너무 잘하고 상큼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제가 배우고 싶은 거 너무 많다고 그랬잖아요. 네. 시어머니 한 분 모시고 방송하는 것 같았어요.
어제요?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아, 제가 시어머니인가요?
왜요? 아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 저한테 잔소리나 하지 않을까.
아, 제가 그랬어요, 혹시?
아니, 아니. 좋은 네. 뜻이니까 받아줄만 한 사람이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 이해하죠?
그럼요. 저는 그럼요. 시어머니 같이 넓은 마음으로.
제 예.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아, 진짜요? 아, 어쨌든 좋은 뜻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보다는 뭔가 좀 앞서가 있는 그런 느낌이었다는 얘기를 전하려 그랬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운철 씨는 안 그랬어요? 네.
아, 저 그냥 기분만 계속 좋아요.
그랬어요. 자, 우리 어제 나온 얘기 잠깐 얘기를 나눠봐요.
네.
길동이가 어떻게 태어났던가요?
길동이가 아주 크게 네. 태어났죠.
그렇죠. 4.2kg로 아주 크게 태어났죠. 예, 근데 꿈도 범상치 않았어요. 용의 꿈을 꿔서 태몽을 그런 걸 갖고 있었는데 아, 이게 요즘에 아이들 그 뭐라 그러지? 뱃속에 있을 때 태명.
태몽. 네, 태명.
태명. 그걸 안 지어주고 넘어간 것 같아요.
아, 그쵸? 아쉽죠? 그렇군요.
태명 어떻게 지으면 좋았을 텐데.
아, 조금 이따 생각해보고.
네.
네. 그리고 춘섬과 홍대감의 만남. 아유, 지금 봄바람에 산들산들. 둘이 물레방앗간으로 살짝 들어갔어요. 그래서 길동이가 태어났어요.
그렇죠.
아유, 그랬더니 식구들이 또 시샘을 하네. 그렇죠.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초랑이.
좋아요. 어제 초랑이 역할 우리 저 김성진 아나운서가 아주 잘해줬는데 오늘도 부탁드리고요.
네.
그럼 오늘 이어질 부분은 유년기에 접어든 길동을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조금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어머니. 시어머니?
예, 예.
이 며느리 낭독 들어가도 될까요?
예, 들어가시지요. 네. 예.
오늘의 낭독 들어갑니다. 성공은 1% 재능과 99%의 백.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위대한 과학자가 남긴 말이다. 아, 백이 아니라 노력이었나 보다. 뭐 어쨌든 길동은 출생 당시는 아버지의 귀여움을 독차지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가 멀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유는 왜인지 알 수가 없었다. 다가갈수록 멀어지고 잡으려 해도 잡히질 않는 그런 존재, 아버지. 결국 우리의 길동은 아버지의 든든한 그늘을 맛보지 못하고 홀로 굳건히 자라게 된다. 옆집 철이는 아버지와 뒷동산에 가서 활쏘기 게임도 하고 또 다양한 나라의 술도 배우면서 아버지 따라서 어른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길동은 늘 홀로 구들장 신세였다. 홍문이라고 뭐 아들을 일부러 멀리 하겠냐마는 그 역시 길동을 다른 자식들과 똑같이 사랑하였지만 전출의 처백에서 태어난 설이라는 이유만으로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서 길동은 여느 아이들과는 다르게 부모의 따스한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
독일 맥주 맛을 못 보면 어떠하고 중국의 마오타이주 맛을 못 보면 어떠하고 또 활 속에 게임을 하지 못하면 어떠하리. 어차피 인생은 외길 인생. 난 절대 부러질지언정 굽히지는 않는다. 스스로 나를 갈고 닦자. 오늘부터 당장 내 이 서름을 잊고자 검을 들어 몸을 단련시키고 마음을 수련해야겠다.
낮이고 밤이고 검술 연습을 쉬지 않는 길동이 배에는 초콜릿 복근이 생기고 2도 바꾼 3도 바꾼 근육이 실룩실룩하면서 근육이 바닷길처럼 그냥 빨래판처럼 그냥 쭉쭉 갈라지면서 숄리도 울고 갈 명품 몸매가 탄생했다. 매력쟁이 길동이 위아래를 막론하고 그를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허나 길동이는 마음 한구석에 골마가는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자신이 천하게 난 것을 스스로 가슴 깊이 한탄하는 것이다.
야야, 아줌마가 홍대감댁에서 설이라면서 아주 그냥 눈코비 그냥 막 꼼꼼하게 생긴 것이 그냥 여인에게나 울리게 생겼네. 아이 근데 말이요, 그 눈썹 모양은 10시 10분이니 지혜비 닮아 한 석간을 하게 생기고 그나저나 애미는 누가 카더나 들었나?
저 것이 뭐냐? 너 비밀이야, 알겠지? 그 몸종 춘삼인가 춘섬인가 알지? 거기 몸쪽 노릇하던 가시나 있잖여. 그 고거에 꼬득이었나 보더라고. 그렇게나 홍대감 곁에 붙어가지고 그냥 주야로 보필을 하더니 기어컨을 한 자리 꽤 찾지 무시냐. 조선판 신데렐라가 따로 없지. 응? 안 그래? 거시기 여자는 저렇게 그냥 응? 여 같은 맛이 있어야 돼야.
아이고 정말로 그 처자가 춘섬이었구만. 정말로 마을 부끄럽지도 않나 보네. 홍대감 그 점잖은 영감은 벌써 첩을 둘이나 뒀네. 참 이것도 능력이 돼야 되는 건지 뭔지 모르겠구먼. 돈이 넘치니 여자도 따라오는 기가?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돈이라니.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이고 물로. 소문이란 게 물 흐르듯 흐르고 바람결 따라 흐르니 그 어찌나 빨리 퍼지는디. 주둥이 조심이야. 괜히 홍문땡 눈에 박혀나서 곤장 얻어 터지지 말고.
아이고, 알겠다마.
그나저나 그 아들내미 이름이 길동이라지. 응? 홍길동이. 어우, 그 듣자하니 구르는 곰도 재주가 있다고. 서울 주제의 팔방미인인가뷰. 동네 소문이 아주 그냥 자자하던데. 검을 아주 그냥 그렇게나 잘 쓰고 활도 백발백중. 야, 야밤에 등불 없이 가래떡을 썰고 머리 위에 얹은 사과를 맞추는 게 그 취미라지.
크, 별일이네. 이 그래봤자 그 서울은 이인자라카이. 우리 같은 넘버3보다는 낫다 않카나. 만년 쩌문 신세에 못 벗어난다. 맞나? 지가지게 뭐 뛰어나봤자 뭘 어찌하겠어. 그 옆 동네 찰스도 그렇게 야물딱지게 글을 잘 쓰더만 그냥 과거 시험 볼 자격도 안 되자뇨. 지금 뭐 어디서 뭘 하고 먹고 사는지 모르겠다 카이. 입에 풀칠이나 하는지. 어쨌거나 좀마도 저러다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지고 싶다 카이.
주변 사람들의 우려와 걱정, 시기, 질투를 받으면서 세월은 물같이 흘러서 어느덧 길동의 청춘 시절은 시작됐다. 코 밑에는 그냥 까뭇까뭇한 수염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몸에 이곳저곳에서 사춘기 청소년의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것이다.
오늘은 오랜만에 목욕이나 해볼까? 어라? 쥐야, 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마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같잖아. 오, 마초의 향을 풍기는 이 어깨, 다부진 팔뚝. 이젠 난 남자가 되려나?
오랜만에 시원하게 한꺼풀 벗어낸 길동이 청년의 모습을 조금씩 갖춰나가는 자신을 보면서 뿌듯함과 자랑스러움을 느낀다.
야, 요즘 날씨도 좋고 검술 연습도 잘 되고 옆 동네 가서 친구들도 사귀고 싶은데 아 이거 하루 종일 집에만 박혀 있으니까 온몸에 좀이 쑤신다 아주. 아 내일쯤에는 마실 나갈까?
허나 행복한 기분도 잠시. 사람이 너무 행복하면 그만큼 우울함도 밀물처럼 밀려오는 법이다. 순간 길동은 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집안에서는 천덕꾸러기, 집 밖에서는 천한 취급을 받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 보였다. 길동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손으로 닦아도 닦아도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르게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네, 우리 길동이 또 마음이 아프네.
그러니까요.
저도 뭐라고 그래서.
서울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그렇지요. 많이 슬퍼하네요.
그리고 두 사람의 엉터리 사투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아우 정말 네, 심심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감동이 밀려왔어요.
그래요. 뭐뭐했다카 이거 너무 어렵네요.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근데 충분히 이해하고요. 아주 사랑스러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절대. 자 예. 검술이 뛰어난 홍길동. 아 이때부터 유년기 때부터 이제 검술을 배워오면서 네. 차차 나아가는 모습을 지켜볼 텐데 서울 자식 서울 자식 저 궁금한 게 또 생겼네.
네.
있잖아요. 어제 우리 김성진 아나운서가 가르쳐준 서얼.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제 책을 많이 뒤져봤어요.
오, 예, 예.
책을, 홍길동 책을 지금 세 권 갖고 있거든요.
오, 많이 갖고 계시네. 예.
그래서, 아니, 굉장히 짧아요.
아우, 순간 놀랐어요.
우리 김성진 아나운서가 어제 가르쳐준 들라면은 양반의 자식을 서자, 그리고 천민의 자식을
양인의 얼자. 자식.
서민의 자식을 천민의 자식을 얼자.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다른 표현이다.
예.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왜 세 권의 책에 다 서울 자식으로 나와 있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서얼이라는 게 네. 서자와 얼자를 합해서 네, 그러니까. 한 말이 서얼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노비라는 말도 네. 우리가 그냥 노비가 이제 뭐 종이다 이렇게 딱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노비도 네. 사실은 뭐 비가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이렇게 되고 그 남자종과 여자종을 합쳐서 부르는 게 노비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대명사가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요. 저는 그러면은 우리 길동이가 아빠 쪽 홍문 쪽을 따지면 서자가 돼야 되고 엄마 쪽으로 가면 얼자가 돼야 되잖아요.
아빠는 양반이고 예. 그 양인의 이제 자식이 이제 서자가 되는 거죠.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양반과 양인은 다른
복잡해.
거죠.
근데 어쨌든 제가 그 세 권의 책을 우리 고전일기 작가들한테 갖다 주고 각색 전문 작가들이거든요.
네.
이거 다시 다 고치거라.
예, 많이.
그죠?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참 이게 애매모호한 일이었다. 그럼 춘섬이는 된장녀가 되는 건가? 지금까지 낭독으로 따지면?
지금까지는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춘섬이가 근데 네. 이 길동의 엄마잖아요.
그렇죠.
뭔가 그래도 그, 지적인 면이 어딘가에는 숨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렇죠?
예, 마냥 그, 이 천민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여인은 아니지 않을까. 예.
저, 대감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춘섬이라도 좀 이 아이는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그렇군요.
일이 벌어지기 전에. 무슨 일일까요? 그게 사랑 일이었었어요. 하여튼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임재범입니다. 사랑. 네, 임재범의 사랑 듣고 왔고요. 반디의 송경철님 오늘도 살아있는 홍길동 기대하신다고.
예, 고맙습니다.
살아있는 홍길동, 잠깐 쓰러져 있는 홍길동을 우리가 일으킨 것 같은. 그리고 배한주님, 홍길동 전 오늘도 재밌는 방송 부탁드려요. 이렇게 올려주셨고 또 송남수님께서도 오늘도 출석합니다. 자, 반디 게시판에 올려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힘에 입어서 저희가 얘기 속으로 다시 풍덩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마음속에 서러움만 쌓아가고 있는 길동이 응어리가 암세포처럼 길동의 마음을 꽉 조여온다. 길동은 7월 보름날 밝은 달을 바라보면서 뜰 안을 배회하는데 바람은 소슬하고 기러기 우는 소리만 가득하구나. 외로운 심사를 어찌할꼬. 원통한 마음에 애꿎은 나무것만 바닥에 퉁퉁 내리치는 길동이.
대장부가 세상에 남의 공맹의 도학을 배워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재상이 되는 게 도리가 아니겠는가. 대장의 도장을 허리에 차고 천병만마를 지휘하여 후에 얼굴에 기린 각에 빛내고 이름을 후세에 전함이 대장부의 떳떳한 일이거늘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없다고 하는데 나는 어찌 그러지 못하는가.
이때 방에서 홀로 앉아 글을 쓰던 홍문 마침 창밖에 누런 보름달이 떠 있어서 창을 열고 기대어 앉았다가 뜰 안에 길동을 발견한다. 홍문은 길동이 안절부절하는 거동을 보고 놀라며 묻기를.
밤이 깊었거늘 너는 무엇 때문에 이러고 있는고?
아니 대감 아직 침소에 안 드셨습니까? 저는 오늘 밤 유난히 달이 밝아 달빛을 즐기고 있었나이다.
오호, 너에게 그런 흥이 있었단 말이냐?
그저 여러 생각을 하고 있었나이다. 대감, 하늘이 세상 만물을 내쉬었을 때 그중 제일 귀한 것이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소인도 그런 복을 받고 태어났지만 아직도 떳떳이 하늘을 우러러보진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예, 대감, 심려를 끼치려 한 것은 아닙니다만 소인이 대감의 정기를 타 당당히 남자로 태어났으나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게 서럽습니다. 위아래 종들도 저를 천하게 보고 손가락질하니 이런 원통한 일이 또 어디겠습니까, 대감.
바로 눈앞에서 대성통곡하는 길동을 두고서 홍문은 참으로 안타까웠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냐. 길동도 그만큼 소중한 자식이거늘. 허나 그 마음을 위로해주면은 조금이라도 방자해질까 염려해서 또다시 꾸짖고 말았다.
이놈아! 재상가에 천한 몸종 소생이 비난 너뿐이 아닐 터인데 어찌 그런 방자한 마음을 먹지? 그러지 말아라. 앞으로 또 함부로 짓거린다면 내 다시 너를 보진 않을 게다.
홍문 또한 안타까운 마음에 왜 없겠냐만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서 엄한 꾸지람으로 길동을 대한다. 그러자 나무검을 바닥에 팽개치고 대성통곡하는 길동이 참 서럽게도 운다. 길동은 본래 재주가 뛰어나고 막힌 데가 없는 성품이라서 억울하고 슬픈 마음을 쉽사리 감추지 못하였다. 그로부터 며칠을 마음고생을 한 길동. 밤마다 잠도 못 이루고 고단한 나날을 보내다가 결국 다시 홍문의 사랑채에 찾아가 말을 한다.
대감, 소인이 요즘 마음을 못 잡고 있습니다. 비록 천한 신분이나 글을 잘하면 그리고 급제하면 정승을 못하오리옵까? 화를 잘 쏴 급제하면 장수를 못하오리까? 왜 저에겐 그 흔한 기회조차 오지 않는 것입니까?
참을 인 세 번이면 바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홍문의 꾸지람을 참고 참고 또 참았던 길동은 또다시 서름이 폭발하고 말았다. 허나 아비인 홍문 또한 마음이 어찌 편하겠는가? 길동은 그 길로 지엄이 춘섬에게 달려가 또 통곡한다.
어머니, 어머니는 소자와 전생의 연분이 있어서 이 세상에서 모자가 되었으니 나 길러주신 은혜 하늘과 같이 크고 넓습니다. 그러나 이 몸이 팔자가 사납고 복이 없어 이리 천대를 받으니 대장부가 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산중에 들어가 이 더러운 인생, 세상 영역을 잊고 살려 합니다. 효도는 셀프이니 걱정 마세요. 저를 버린 듯 잊고 사시면 언젠가 돌아와 은혜를 갚겠습니다.
길동아, 재상가의 천생이 어디 너뿐이겠느냐. 어디서 어떤 말을 들었길래 이리 와서 이 어미의 마음을 이다지도 상하게 하느냐. 어미의 낯을 봐서라도 이대로 살아다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부형의 천대는 고사더라도 종들까지도 제 마음에 가시를 박습니다. 게다가 요즘 국산어미 초랑하는 짓을 보니 우리 모자를 해치려 하는 뜻을 품고 있음이 보입니다.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
그래, 길동아. 곡산어미 초랑이가 첫인상은 뺑덩어머 마냥 양껏 부풀어오른 양볼에 팥고물이 더덕더덕 붙어있고 코는 어찌 그리 뾰족한지 종이라도 별 것 같이 생기고 피부는 귤껍질처럼 우둘투둘하니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봐도 참으로 비호감이긴 허다. 허나 마음씨는 어질고 후덕한 사람인데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 함부로 가족의 흉을 입 밖에 내지 말거라, 길동아.
세상 일은 어찌 될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소자의 말을 헛되이 생각 마세요. 구구한 정에 목매지 마시고 장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길동은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하직 인사를 하고 낯빛이 어두워진 어미 춘섬을 뒤로 한 채 제 방에 틀어박혀 출가 준비를 하였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떠나야 하는 길동, 그의 앞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 길동이 참다 못해 가방을 싸는군요.
아하이.
근데 이 길동의 이 모습을 출가로 봐야 되나요? 가출로 봐야 되나요?
그러게 애매하네요.
효도는 셀프라는 말이 가슴에 걸립니다, 저는.
근데 효도는 진짜 셀프 맞아요.
그렇죠.
예, 스스로 해야 돼요. 어떻게 이거를 저 같으면 가출로 생각하고 싶어요. 약간 반항기가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뭔가 큰 뜻을 펼치기 위해서 출가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아, 역시 아나운서다운 생각이에요. 근데 여기서 네. 이 홍길동전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이게 몇 번이나 나올까요, 도대체?
글쎄요.
몇 번이나 나올까요?
저 세보고 올까요? 네.
꼭 세보고 오세요. 네, 숙제예요. 네. 알았죠. 네. 저도 이 길동이의 이 마음을 모르지는 않아요. 제가 요즘 심정이 이렇거든요.
왜요?
왜요?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으니 저도 가출하고 싶습니다.
힘내세요.
나 왜 이러지?
힘내세요. 왜 그래요? 요새 이 충곤증이 유행이라던데.
그래요? 자, 좋습니다. 우리 길동이 참다 참다 못해 이제 끙끙 앓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백이성 노래 한번 더 듣고 올까요?
네.
자, 오늘도 참는다. 인생은 원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구의 세월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이 좀 되어갑니다.
아우, 좋은 말씀이시네요.
내 입에서 나온 말 중에서 최고로 좋은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저거 저거. 네.
이제 길동의 이야기를 계속 가볼게요. 홍문의 애첩 초랑은 이 대감의 관심이 자꾸 이렇게 길동으로한테 가는 게 아주 눈에 가시처럼 여겨가지고 뭔 일을 꾸민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본래 곡산 어미인 초랑은 곡산 출신 기생으로 홍문의 애첩이었는데 성품이 방자하고 오만하여 동네에 소문이 자자하다. 설령 종이라도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거짓말로 헐뜯어서 사생결단을 내고 사람이 못되면 기뻐하고 잘되면 시기하였다. 홍문이 용꿈을 꾸고서 길동을 얻은 사실을 듣고도 기뻐하는 기색 하나 없이 홍문의 총애를 빼앗길까 오매불망 노심초사 걱정이다.
아유, 애지중지 그냥 나를 보듬어 주시던 태감의 손길이 아유 그리워. 에휴, 길동이만 없었더라면 그냥 대감의 사랑은 내가 독차지하는 건데 이게 무슨 기구한 팔자야, 어? 에휴, 내가 그냥 옥동자를 낳으려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어디서 그냥 천하디 천한 몸종이 내 자리를 꿰차고 앉았어.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하지만 말이야, 이? 개천에서 용난 계집한테 태어난 자식도 그저 이무기일 뿐이라고 했단 말이지. 용이 될 수는 없어. 내가 그 싹을 잘라서 다시는 빛을 못 보게 할 거야.
길동과 함께 있는 홍문을 늘 안이고와 하면서 그럴 때마다 길동에게서 홍문을 빼앗아오기가 일쑤였다.
대감님! 잉! 제가 사랑채 침소에 수정가랑 한가랑 그냥 한상 가득 차려놨어와요. 밤 대추 잣 호두에 해바라기 씨까지 잔뜩 넣은 한가 맛 좀 보세요. 아, 아이고 방금 제가 직접 만든 거라서 아주 따끈따끈해요. 그 못난 꼬마는 혼자 놀게 두시고 제 방으로 드세요.
조랑아, 오늘은 내 오랜만에 길동이와 검수를 연습하려 하는데 그 또 무슨 땡깡을 부리느냐. 뜻없는 시기는 집어치우고 너도 길동 같은 자식을 낳아 나의 노년 재미를 도우라.
초랑은 무안하여 어쩔 줄 모르고 매일 저도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천지신명께 물떠놓고서 기도했으나 끝내 아이는 얻지 못하였다. 이렇게 질투에 에너지를 쏟아붓는 초랑을 보고 있노라니 어떨 땐 앞서고 어떨 땐 뒤처지는 게 인생이요. 질투처럼 쓸데없는 것도 없다던 프랑스의 철학자 장 보르디아르와 면담을 가지게 해주고 싶을 뿐이었다. 초랑이가 길동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이에 길동의 이름은 보란듯이 동네를 넘어서 세상에 날로 자자하게 퍼지고 있었는데 참다 못한 초랑이 결국 어느 날 흉계를 짜내기 시작했다. 초랑은 옆마을 신내린 용한 무녀를 수소문해서 길동을 없애주면은 후한 보답을 하겠노라고 속삭이면서 요사스런 모의를 하였다.
니어보게 잘 듣게나. 우리 집에 거주하는 몸종 춘섬이야 길동이에게 대감님이 잔뜩 홀려 계시네. 내가 정실부인은 몰라도 춘섬이에게까지 대감님을 뺏겨서야 쓰겠는가. 도저히 분해서 못 살겠다. 허나 너 죽고 나 살자라는 말이 있듯이 내가 분통 쳐져 죽을 수는 없지 않겠어? 그러니 저 눈에 가시 같은 모자를 처치할 방법을 좀 꾸며내보란 말이야.
마님, 제가 다 캐력이 있으니까 들려드릴게요. 대감님은 나란 일로 집안을 돌보실 틈이 없어 뵙니다. 그러니까요, 이듬해 모자를 제거하는 것이 아주 딱입니다요. 자, 그러니까 말입지요. 동대문 밖에 관상쟁이 계집이 있는데.
있는데?
사람의 상을 한번 보면은 아주 이 평생의 기룡화복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 기집을 청해가지고요 약속을 정하고 대감께 추천해서 집안의 전후사를 이렇게 본듯이 말씀드리게 한 후에 이어서 길동의 상을 보고요 여차저차 요래조래 이렇게 아래여가지고 대감의 마음을 놀라게 하면은 낭자의 소원을 이룰까 합니다.
아이고, 옳거니! 어.
초랑이 크게 기뻐하면서 즉시 관상녀를 불러들여서 24K 순금에다 은전 50냥에다 명품 백을 어따 거뜬히 얹어준 것이다.
어메, 어메, 어메. 내 상이 이런 돈과 재물을 만져보게 될 줄은 몰랐구먼. 아이고, 이게 진짜 금이야? 아이고, 어디 한번 깨물어봐야지.
아이고, 아이고, 이게 그냥 어금이 빠지겠어. 아이고.
역시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응?
일이 시작되기 전에 이 정도면 그냥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지.
초랑은 관상녀에게 길동을 제거하기로 약속을 정한 후에 나를 기약받고 돌려보냈다. 며칠 뒤에 안채에서는 홍문이 부인과 더불어 길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득 낯선 여자가 대청마루에 와서 넙죽 절을 하는 게 아니겠는가. 그 모습을 보아하니 볏짚을 꼬아서 태극무늬 머리띠를 만들어서 쓰고 있고 여기저기 천을 덧대서 만든 누더기 포대를 입고서 크고 작은 방울을 여기저기 주렁주렁 바지에 달고 요상한 옷차림을 한 것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그대는 누구며 무슨 일로 왔는가?
아유, 예, 대감 안녕하시옵니까? 소녀는 그저 그 동대문 밖에 사는데 어려서 한 도인을 만나 사람의 관상을 보는 법을 좀 배웠습니다. 하늘을 지붕 삼고 땅을 구들 삼아 도성 안을 돌아다니다가 세금댁에 만복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천안 제주를 시험하고자 이리 왔습니다.
누추한 소녀가 그리 말하니 정실부인 유 씨가 먼저 호기심이 나서 말을 건다. 하나를 보고 열을 알면 천재가 아니라 무당이라던데 내가 바로 소녀 무당이구나. 그래, 어디 한번 우리 가문에 대해서 말해보거라. 관상녀가 몸을 굽히고 대청에 올라서 먼저 대감의 상을 요리조리 살폈다. 지난 일들을 줄줄이 아래고 앞일도 꿰뚫어 보는 듯이 이야기하니 털끝마치도 대감의 마음에 어긋나는 것이 없었다. 이런 사기꾼들이
에이그.
에이그. 이런 사기꾼들이 있나.
어쩜 이래요.
관상이라.
미리 짜고 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홍길동 내쫓으려고.
내 말이요.
아유, 세상에.
어쩜 이래.
예, 관상 받으려요?
예, 관상 받. 보실 줄 아세요?
예. 예. 앞머리를 잘랐네.
네.
예전에는 이마가 이렇게 훤히 보이던데.
그렇죠.
예. 앞머리를 내리면은 이마에 들어오는 기운이 다 빠져나가.
아이고, 그래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마를 까야 되나요?
이마를 이렇게 보여주고 다녀야 돼요.
아, 그렇군요.
빛칙하고 인매가 하도 이쁘고 네. 하관이 좋아서 네. 남편 복도 있게 생겼어.
진짜요, 근데?
진짜.
되게 신뢰감 가는데. 진짜
그러니까요.
자, 그다음에 운철 씨.
네.
복비 50원인가 알지?
네.
우리 저 EBS는 다 똑같아, 50원. 네. 50원에 유료 문자 1045. 알지?
네.
어디 보자. 눈도 옆으로 쭉 작아진 게 코도 앞으로만 삐죽하네. 아이고, 턱도 쪽 빨아가지고 밑으로 뚝 떨어졌네. 생긴 건 쥐상이야.
네.
근데 왜 이렇게 거기에 비해서 입술이 두꺼워? 그래요. 입으로 먹고 살 사람이네, 입으로. 근데 있잖아, 나 관상 볼 줄 모르는 거 알죠? 내 말은 다 거짓말이야. 빅뱅 거짓말. 네, 빅뱅 거짓말 듣고 왔습니다. 이 관상녀가 지금 계속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죠. 어우, 굉장히 시의적절한 노래였어요.
초랑의 계략으로 집에 찾아온 이 관상녀가 이미 초랑하고 말은 맞췄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마치 뭐 혼이 다 들여다보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늘어놓고 있는데 자, 다시 대감과 관상녀의 대화를 엿들어보죠. 살쾡이의 눈을 뜨고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소녀. 화를 잘 안 내는데 한 번씩 승질이 나면 무섭겠군요. 집에 우환이 있군요. 요즘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걸요. 뻔하디 뻔한 이야기만 늘어놓는 것이 아닌가. 고민이 많은 홍신의 사람들은 그 한마디도 진솔하게 들렸기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좌중은 크게 놀라서 소녀의 재주를 신이 내렸다고 칭찬한다.
너는 어찌 이리 간파를 잘하느냐? 네가 소녀가 맞느냐? 하하, 좋다. 또 계속 말해보거라.
관상쟁이 소녀는 곡산댁 초랑이 미리 기뜸해준 대로 아주 능청스럽게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별로 어려울 것도 없다.
아, 예. 소녀가 여러 고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길동의 상은 처음 봅니다. 정실 부인께서 낳은 자식은 아닌 듯 보입니다만.
아이고 깜짝아. 홍문은 아주 크게 놀라서 뒤로 나자빠진다.
아이고 아이고 너의 눈에 그런 것이 다 보이는가? 사람마다 길흉과 영역이 각각이 있는데 길동은 내 늙은 마에게 얻어 그지없이 귀여워하는 아이로다. 자, 길동의 관상에 대해 털끝만치 숨기지 말고 각별히 이야기해보거라.
관상녀는 길동을 빤히 쳐다보다가 느닷없이 저를 넙죽한다.
아이고, 아이고, 이 공자님을 뵈니 천고의 영웅이오, 일대 호걸이옵니다. 아, 근데 다만...
다만 어서 말을 해보거라.
이 다만 지체가 조금 모자란 듯하옵니다.
홍문은 관상쟁이 소녀가 단박에 길동의 신분을 알아채리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과연 저 아이가 천한 신분이나 그 됨됨이와 재주가 빼어나 내가 지극히 사랑하노라.
그러자 관상쟁이 소녀는 길동을 다시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화들짝 놀라는 척한다.
아이고, 아이고, 그 소인이 수많은 얼굴을 봤는데요. 이런 경우는 없었나이다. 만일 바른대로 말씀을 드리면 홍대감께서 기분이 상하실까 그게 걱정입니다.
아, 그럴 리 있겠는가? 그대의 재주가 신통하니 어찌 그릇된 말을 하겠는가? 주저 말고 바른 대로 이르게.
관상쟁이 소녀는 주위를 힐끔거리면서 입을 다물자 홍문은 눈치를 채고 가족들을 다 밖으로 내보냈다.
대감님만 알고 계십시오. 어디에도 누설을 하셔서는 아니 됩니다.
네, 무덤까지 그 비밀을 가져가도록 하겠네. 토씨 하나 빼놓지 말고 다 말해주게.
아까 공자님의 얼굴을 싹 보니 만고의 영웅이긴 하나 양 눈썹 사이에 하늘의 정기를 몰래 감추고 있습니다. 이는 실로 왕이 될 기상이니 무릇 하늘 아래 두 임금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길동이 좀 더 자라면 엉뚱한 마음을 품는다면 장차 그 화가 이 대게 미칠 것입니다. 대감께선 미리미리 대비하옵소서.
홍문은 크게 놀라 아무 말을 못했다. 이윽고 진정된 후에 다시 묻길.
만일 그렇게 된다면은 불길한 상이로다. 그 아이가 본디 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으되 잘되고 못되는 것은 저하기 나름이니라. 함부로 돌아다니지 않고 집에 있는다면 그다지 큰 화야 있겠느냐.
그러자 관상쟁이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한다.
하늘의 뜻은 사람의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상을 턱 보아하니 분명 큰 탈이 날 것입니다.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관상쟁이의 말이 단호한지라 홍문은 우선 관상쟁이 소녀에게 후한 돈을 쥐어주고는 입단속을 시켜서 내보냈다. 그 다음날 홍문은 길동의 방을 후원의 외딴 곳으로 옮겨버렸다. 그리고는 하인들을 시켜서 길동이 함부로 집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시키게 했다.
내 길동이를 늙도록 바깥 출입을 못하게 하리라. 미국의 레이싱장을 광야의 카우보리처럼 달리던 바비 언서 형님 왈, 노력과 기회가 만나는 곳이 성공이라 했지. 아들놈이 자기 개발하겠다는데 뜯어 말 수도 없는 노릇이니 이놈이 허튼 일을 꿈꿀 기회가 없도록 해야겠다. 전출임을 한탄하여 만일 분에 넘치는 마음을 먹으면 우리 가문에 분명 큰 화를 미치게 될 터이니 가두어 키우는 수밖에 없겠구나.
출가 준비에 여념이 없다가 영문도 모르고 별당에 꼼짝없이 갇힌 길동은 답답하고 억울하였다. 그리하여 더욱 천문과 지리를 익히고 주역과 병법을 공부하며 울적한 마음을 달랬다. 한편 홍판서는 길동을 별당에 가두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오히려 길동이 주야 가릴 것 없이 더 열심히 공부를 하니 이것이 홍문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다 들어갔다.
이놈이 본래 평범한 놈이 아니로다. 또한 재주가 있어 만일 엉뚱한 마음을 품으면 관상쟁이의 말같이 될 것이니 어찌하랴.
아유, 홍문대가님 길동이를 감금했네요.
그러게요.
넘어가네.
야,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초량이가 계략이 성공을 한 거죠?
김성진 아나운서가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전 분명히 낭독을 그렇게 들었는데.
아, 왜 찔리죠, 제가? 갑자기 왜 제가 확 찔리네요. 예.
근데 홍길동 이때 나이가 11살이래요.
어렸다. 예.
근데 조선시대 11살 남자는 성숙하지 않나요?
그렇죠.
장가도 예. 갔고.
그렇죠. 11살에 장가가요?
네.
꼬마 신랑.
오, 그렇구나. 예. 혹이 뭐 41살에 아직도 엄마 부모님 품에 있는 남자도 있기는 해요.
어딨어요 그런 사람이.
자기 말하고 있는데 아주 모르는 척하고 있네 저 남자가.
그런 사람이 있었나?
요즘 남자들 요즘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네.
운철아이.
네. 저도 가출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가출 괜찮아요. 한번 네. 해보세요.
아 이제 네. 출가하실 나이 아니죠?
절대는 집에 못 들어가죠. 이제 가출하면.
그러게요.
자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 준비가 되었어요. 어때요? 재밌죠?
네. 재밌네요.
이게 점점 가면 물이 올라서 어떡하나.
아유.
우리 성진 씨.
아쉽지만.
그래도요. 우리 가기 전에.
예예. 예.
우리 여기 그게 없네. 아유 우리 협찬해 주신 분 안내해 주려고 그랬더니 그게 없네요.
그렇군요.
예, 아쉽네요. 괜찮아요. 네. 오늘도 저희 반디 게시판에 많은 사연 올려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따로 이렇게 안내고지를 안 해도요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 보면 정말 고맙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는 분들이죠. 예,
예. 성진 씨 오늘도 네. 고생 많이 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봬요.
예?
대단하셨다.
자, 길동이를 없애려는 초랑의 계략, 그리고 길동이는 또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분까지 오늘 낭독으로 들려드렸네요. 자, 운철 씨도 오늘 낭독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생 많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운철 씨는 내일 다시 만나보도록 하고요.
네.
자, 끝곡은 I love rock and roll 준비되어 있네요.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노래로 들으시고요. 저도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올게요. 자, 지금까지 고전 읽기 진행의 이희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Hey, is this thing on?